12장,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부터 가만 있자. 예, 우리가 저기서부터 보죠. 4절부터 11절까지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4절 먼저 남자 성도님들. 자, 시작. 너희가 주여와 싸우되 아직 피 흘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게 끄짐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또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좀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또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책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이 주제는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민되어 왔던 주제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던 시대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의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무시되었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처럼 또 로봇처럼 그렇게 인간의 자유가 무시될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참사를 겪고 나서 인간들이 질문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답은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아 분명 이런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은 가지고 계시나 어느 영역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느 영역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아주 좀 좋은 말 같죠? 조금 그럴싸하는 말 같은데 늘 우리가 이제 이것이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면서 또 인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택해 가는 것은 또 나의 책임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여러분, 소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설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 거대한 대하소설을 쓴단 말이죠. 그 작가는 목적도 있고 이 소설을 통해서 무슨 스토리를 전개해 갈 것이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쓰다가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소설가는 소설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그래서 그가 다 쓰죠. 그가 데려오고 싶은 캐릭터의 인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또 뭐 기대에 우리 모든 독자들이 기대할 만큼의 그 큰 그리고 중요한 인물을 쉽게 죽여서 뺄 수도 있고 그 모든 컨트롤을 하는 소설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가는 절대 이제 대개의 경우 그 소설 안에 자기 쓰는 지금 소설을 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소설은 소설가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 작가 너무 멋있다.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일단은 감동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소설가, 그 이면에 있는 만나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이 글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설가가 글을 쓰는 것은 알지만 분명히 독자는 인물의 인간미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치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목적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소설의 인물처럼 소설의 인물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시간 한 시간을 사는 인생이죠. 인물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초월해서 우리의 미래와 결정을 확연하게 또 우리의 장래에 어떻게 되는 그 일을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아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 인생에.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얼만큼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욥을 보았지만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시 정의하자면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심지어 내가 분명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 그 심요막측한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지금 12장인데 11장에 나오는 이 다양한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삶을 성실히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보기에는 영웅적 인물들로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웅의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저들이 각자의 삶에서 자기들이 많은 선택들을 해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들을. 그런데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실 뜻에 모든 그 뜻을 이루는 재료들, 그러니까 자양분으로 그들의 선택이 사용이 돼요. 그가 믿음의 인물이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가 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의지적인 믿음의 선택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치되어 하나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이게 곧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삶에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를 복잡하게 한 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삶에 있는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불합리한 이유를 내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시나요? 욥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 선택이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한번 욥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 자기의 의도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이 욥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길로만 인생이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욥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산 거 절대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욥에게서, 욥의 인생에서 사실 총리가 되냐 안 되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욥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게 인생이 굴러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욥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죄송합니다. 빨리 좀 눈치 좀 주시게 아무 말 나누기 싫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니까 참어. 그랬으면 요셉이 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믿음이 왜 이렇게 훌륭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말 계시 않아도 그는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목적은 선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요셉은 간 거예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됐든 아니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 불합리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셉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그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 상징적인 하나의 그의 상징성,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요셉의 옷이에요. 옷. 한번 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이번 주 여러분 성경 읽는 창세기 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이걸 확인하고 읽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37장을 먼저 보십시오. 37장 3절. 이번 주가 38장부터죠. 성경 읽기가. 37장 3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제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나 채색 옷 입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야곱의 편애죠.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요셉만 특별히 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의 의도와 상관없이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이 문제가 되죠. 자, 23절, 37장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채색 옷이 싫다고 벗었습니까? 예? 벗김을 당하죠. 자기의 의도와 상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옷이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니까 당연히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 같은 안 입었을 수도 있고 뭔가 옷을 입었을 수도 있겠죠. 39장 12절을 봅시다. 39장 12절. 자,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 애굽의 친위 대장이죠. 그의 부인이 요셉에게, 요셉이 그 위에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그 아름다웠다. 남잔데 이렇게 좀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요셉의 옷을, 이때 입은 옷은 노예 옷이라기보다는 종이 입은, 특별히 구별된 종이 입었던 옷인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입혀준 옷인데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그죠? 벗겨지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뭘 입었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복을 입었겠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수복을 입어요. 자, 41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자, 요셉이 죄인으로서 감옥에 옷을 입다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 갈 때 다시 옷을 갈아입고 가요. 그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가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옷이 벗겨졌다 입혀졌다 벗겨졌다 입혀졌다. 마지막에 41장 42절. 자,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마지막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입은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옷으로만 따졌을 때 이 요셉의 운명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채색 옷에서부터 마지막 세마포 옷까지 벗고 입는 그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생을 이끄시는,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옷이 벗겨졌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참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잘 맞는데 부당하게 옷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벗겨져서 다른 옷이 입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인 것이죠.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다,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져서 이 실컷 기껏 꿈을 해몽해 주고 가지고 당신이 나갔을 때 분명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 간원장이 자기가 이제 복직하고 편안하게 회복한 뒤에 깜빡 잊어버려요. 금방 생각했으면 요셉이 금방 나왔을 텐데 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먹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부당하죠. 그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릴 권세가 자기에게도 있었고 자유가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총리라는 그리고 애굽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는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를 회심해 유대교로부터 배교하고 크리스천 기독교로 회심해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부당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처우를 받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히브리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들이 그렇게 처음 믿음을 결단하고 기독교로 회심했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2절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최초의 믿음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었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붙잡을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전날에, 그때,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당할 것도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꾸자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봐라.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라.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는 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식 아들을 다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로마의 그 모토는 강한 국민, 그래서 체력으로도 강하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철학을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로마 시대는. 수사학. 여러분 수사학 배워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수사학에 능통했냐? 다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초등학교를 배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수사학은 그냥 삶에 이렇게 널려 있는 아무 데서 시장 통해서도 수사학을 만나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번역되니까 무슨 매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훈련한다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시킨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련하는 것을 여기 말하는 징계. 예,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여러분 파이데이아는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 단체도 있잖아요. 그 어린이라고 하는 이 파이디아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징계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명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44장까지 이번 주 읽을 텐데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막둥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 막둥이 맞이 이러면 나는 죽어서 백발로 죽음에 내려갈 것이다. 도저히 이 아들 베냐민 보낼 수 없다. 그 애굽의 그 사람이 우리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요셉이 이렇게 꾸며서 그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버지와 이 아이, 베냐민,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거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으로 묶여 있을 소중한 존재이거늘 그러니까 이 아이 대신 저를 잡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냥 무슨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정말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게 가장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징계하신다는 그 징계하는 그 모든 내용 안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으로 묶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잠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아들, 7절에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9절에는 영의 아버지. 이 징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일은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징계를 그 아버지의 목적에 맞게 견디고 그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징계라는 개념을 통해 강조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고난, 핍박,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징계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징계의 수단이에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주권 안에서 분명히 그분이 목적하는 것을 향해서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너희에게 있다. 고통스러운 경주를 견디며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신앙을 경주를 포기하고 떠나든지 그러나 너희는 이것만큼을 기억해라.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결국 선으로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이 유대 그 이 글을 읽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포기하고 떠나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아직도 상상치 못할 고난이 올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로 보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요셉처럼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적하는 교훈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처럼 그 징계의 목적을 자녀의 유익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얻을 이 자녀의 유익을 거기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는 생각하고 징계를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킵니다. 7절에 하나님,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거기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부분에 밑줄을 끊고 이 대우하시다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 한국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원문상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다루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아들로서 여기신다, 다루신다. 근데 이게 대우하신다 하니까 조금 한국 번역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기억에도 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이면서 모순적인 것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익이 상당히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당치 않고 평안하게 인생을 가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모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훈련하시는 데에는 바로 이 그것 없이는 우리가 고급한 수준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급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녀됨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쯤 하면 신앙생활 성도로서 이쯤 하면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자녀됨.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이 반듯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그런 자녀로 자라주기를 누구든 원할 거예요. 돈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네 먹고 살아 이제 네 인생 이거면 충분할 거야. 아무리 뭐 막 써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주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가 평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사실 진정한 제대로 된 부모는 아니에요. 평생 먹고 쓸 수 있는 돈, 부모가 물려주어서 부모가 만들어준 그 결과물 위에서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다 간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만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는 것은 죄만 더 짓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이 녀석이 사람답게 살도록 그래서 사람답게라고 하는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라주길 바라는 거죠. 사람답게 사람답게, 여러분 도둑이 사람답게, 도둑답게 자녀를 양육하죠. 도둑이 사람답게라고 하는 도둑의 기준과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목사의 기준이 같겠습니까? 뭐 요즘은 간혹 같은 것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둑이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기준과 목회자가 바라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징계를 주시면서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주기를 그 수준이 자라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의 그 자녀답게라고 하는 이 기준 그 기준이 얼마나 고급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급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비교하며 자기의 그 고급함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10절에 그것이 그 훈련의 결과인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죄짓고 이상한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죠. 징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당기는 거죠.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이렇게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와 평강과 그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주겠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진노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범죄하고 살면 안 되는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갈아입고 그분의 수준에 맞는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걸 목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적당히 안전하게 살다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참된 아들이 참된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의 목적은 그를 자기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거 아버지 책임 다 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가 받아야 할 것이죠. 아버지는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전혀 목회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수요예배니까 수요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믿음이 있으셔서 이런 조금 솔직한 얘기도 나누게 되는데 그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제가 좀 스트레스가 약해서 여러 가지 몸으로 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참 제가 부족하다. 못난 나의 자아. 때로는 굉장히 옹졸하고요. 편협하고요. 때로는 무지하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만나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내 스스로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드러운 피부에 이 부드러운 피부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좀 굳은 살이 박히도록 상처도 입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굳은 살이 박히듯이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저의 그 아주 이 그 센스티브하고 얇은 이 감정의 막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두껍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굴이 붉혀지면서 분노하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웃으면서 이렇게 넉넉함으로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저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저뿐,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분노하고 자기의 성품대로 그냥 깽판 치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그들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 같은 훈련을 감사함으로 잘 견뎌야만 그 피부들은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45페이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풍성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3절에 다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받으며 거기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신앙의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수준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생명으로 묶여있는 이상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급한 수준의 당신의 자녀다움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코 헛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면서 인내와 또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 부족한 우리, 참으로 옹졸하고 편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제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많은 훈련과 연단과 징계를 우리에게 더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들을 견디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소원이 담겨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선택들을 내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얘기를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